우리는 남들에게도 존경받는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로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걸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아, 이런 막강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행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얼마나 우리들은 존귀한 사람들입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주신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으로 유익하게 하려, 이 세상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온 천하보다 더 값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보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왜 저들이 이 막강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는 권세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마음의 자유함이 없습니까? 왜 평안함이 없었습니까? 저들은 크게 두 가지 원인 때문입니다. 양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내 마음 속에서 우글우글 거리는 그 생각들이, 죄된 생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얼마나 우리 속에 죄가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이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편안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속성임을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또 그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압박이 저들에게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지 않았는가? 이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따라가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도대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한계 속에 저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열심히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율법이 도대체 몇 가지일까? 계명이 몇 가지일까? 십계명만이 아니고 율법서를 정확하게 연구해 보니까 율법은 자그마치 613가지가 된다고 저들은 분류를 해놨습니다. 적극적인 율법, 무엇 해라 하는 말씀이 248개라고 저들은 확증해놨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248개임을 저들은 참고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소극적인 계명, 무엇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은 1년 365일인데 그 10계명의 그 글자 수를 따져보고서 613개 계명을 확인했는데 우리가 무엇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도 365개나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 계명을 다 잘 지킨다 할지라도 마지막 한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야고보 2장 10절에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니, 613개 그 계명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 이상 어기며 살아가는 어쩔 수 없는 숙명적 존재임을 생각해 보면 너무도 마음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편안하지 못한 이런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도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 거기다 또 할례까지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니 그 율법을 다 기억지도 못한 우리도 자유함을 잃어버리지는 혹 아니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죄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도 믿지 못하고 이 세상도 모를 그때 이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 피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보장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행위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섬겨야 될 아버지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는 다 이미 탕감받은 겁니다. 기쁨과 감사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고 참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자유 이 여름이 되면 특별히 교회를 위해 봉사할 일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영업으로부터 시작해서 산상집회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그저 편안하게 드리면 좋은데 이 찬양대 참 은혜롭게 찬양했습니다만 그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까? 교회 학교 교사해야지 주방에서 수고 여러 가지 구역을 보살펴야지 이 모든 것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에 짓눌리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이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세상을 복원시키는 문화창조의 명령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백성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런 일들을 하는 일은 오히려 기쁨과 감격 속에 우리는 해야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마음의 자유함을 얻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특권이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교회적인 봉사하는 일에 너무 많은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이것이 짐이 되어서 자유함보다는 강압적인 압박 속에서 신앙의 참된 기쁨을 의미를 누리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죄는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 피의 능력으로 다 씻음받아 정결한 백성이라고 성령으로 여기 도장을 찍어 인쳐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기에 늘 기쁨과 감격 속에 봉사하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율법은 예수님께 어느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쭤봤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내 전 존재를 다 바쳐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 우리 함께 예배드리러 온 성도 옆에 알지 못해도 미소로서도 그리고 손을 내밀고 따뜻하게 악수함으로써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한 그리스도 안의 형제됨을 확인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모든 율법과 선제를 다 이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혹이라도 성도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혹이라도 내 마음을 괴롭히는 그런 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하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하고만 밀착되면 안 됩니다. 형제들과 성도들 간에도 사랑의 교류를 나누며 교회를 봉사하며 그래야 그런데 꼬리 끼는 게 있으면 어느 누가 실망하다 보면 부모님은 교회 잘 나와 봉사하시는데 자녀들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안 나오느냐 하면 걔가요 교회 다니다가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안 나와요.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상처받았다면 나도 누구에게 상처 주며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시인해야 돼요. 모든 걸 다 포용할 줄 아는 너그러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마음에 꼬리는 게 있느냐. 아버지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거 예물을 성전에다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내게 예배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참된 예배가 아니 된다. 그런 말씀. 아, 예물 가져갔다 가져와야지 그 귀중한 것 잊어버리든지 하면 어떠하냐. 하나님은 우리 속성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만약에 그거 가지고 집에 가면 옛다 뭐 또 갈 게 있느냐. 나 이제 하나님 예배 드리러 갔다 가요. 마음에 꼬리 끼는 거 있어서 집에 왔는데 집에서 기도하면 되죠. 찬송 한 장 부를게요. 그렇게 할 위험성이 너무도 많은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실성. 그렇기 때문에 재물은 교회에다 둬라. 내 마음은 교회에다 두고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8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8월은 우리 민족에게 잊지 못할 감격적인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죠? 광복절이죠.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를 받으며 자유를 다 잃었습니다. 자유만 잃었습니까? 모든 것, 이름도 잃었죠. 글도 잃었죠. 말도 잃었죠. 국권도 잃었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러하고 왜 자유함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이 세상,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그러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했던 겁니다. 이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져 가는지, 우리 이웃나라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관찰하며 그러면서 이 나라를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는 부족했습니다. 이 일본 사람들은요, 옛날 벌써 1800년대 아마 그 이전부터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아이들 중에서 유능한 아이들을 선별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미국 가라, 너는 영국 가라, 너는 폴란드 가라, 너는 호주 가라, 너는 중국 가라 이러면서 아이들을 몇 명씩 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때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배가 제대로 있기나 했었습니다. 뭐 그때 전화가 있었습니까?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부모하고 단절입니다. 그 어린 것들. 초등학교나 저거 다닐까 말까 한 그 아이들을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너 나라가 너 데리러 오기까지는 절대로 엄마 생각하고 아빠 생각하고 울지 말아라. 그리고 고국에 돌아올 생각하지 말아라. 데리러 올 때까지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보다 잘 사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그래라. 그래서 아이들을 가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 일본 사람들은 이 세계 각국이 어떻게 사는지 지리, 그 나라의 영토가 어디 있고 어떻게 생겼는지 산이 많은지 들이 많은지 그리고 강은 어떻게 물줄기가 났는지 그리고 저들의 문화는 어떤지 뭘 먹고 사는지 뭘 입고 사는지 학교 교육제도는 어떤지 군사적인 그런 힘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든 것에 대해서 면밀히 연구한 방대한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인쇄해가지고 그 일본 글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열심히 그것을 연구하며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그걸 다 읽혔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무라이들 그 큰 칼 가지고 귀족 이렇게 호위하다가 잘못되든지 하면 자기 배를 갈라서 죽는 그런 무서운 그런 무사들 이런 사람들까지 그들은 뭘 했냐면 벽에다가 세계 지도를 붙여놨습니다. 식자들은 누구네 집이나 다 세계 지도를 벽에다 붙여놓고 매일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우리나라 말고도 세계 어떤 나라들이 있는가 그걸 늘 보고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세계로 진출해야 되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자라고 일하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그런 심지어는 그 칼 가지고 사람 죽이고 하는 일에 능숙하다고 생각 무식하고 그냥 10만 완력만 쓰는 사람으로 알았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벽에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거기 매일 보면서 생각하고 나라 사랑하고 세계를 바라보며 자라가라 그런 걸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해외 유학을 간 사람 누구일까요? 아마 김대건 씨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 가정은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이 천주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김대건이라고 하는 1822년도에 출생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참 기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캐더릭의 선교사들이 마카오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14살 될 때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그곳에 가서 열심히 라틴어를 배웠습니다. 불란서어를 배웠습니다.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중국 말은 몰라도 또 글자 평생을 배워도 중국 사람도 다 깨치지 못하는 그런 중국 글자도 배우고 하면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서양의 노래가 어떠한지 그림이 어떠한지 문화가 어떤지 이런 걸 모두 다 배우면서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신부로서의 소품을 받아가지고 그가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다고 하면 임금님께서 그 어린아이 얼마나 참 기특합니까? 14살에 엄마 품을 떠나서 외국에 가서 외국 사람들 밑에서 아, 라틴어를 배워야 했으니 얼마나 어렵고 그 어린 나이에 또 불란서어를 배워야 되고 세계 모든 문물을 배워야 했고 성경을 배워야 했으니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세계 지도를 그릴 줄 아는 그런 아이였고 세계의 서양의 음악은 어떠한지 그림은 어떠한지 이런 걸 다 아는 아이고 그렇다면 그 아이 이제 24살밖에 안 된 이 아이 옆에다 두고 자문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 마카오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불란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지 아 세계가 어떻게 움직인 거 넌 들은 거 있지 그런 것 좀 이야기 좀 해라. 그리고 네가 아는 그 글도 많고 하니까 좀 세계에서 유명한 책들 있으면 그 번역해서 우리 외국에 나가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또 우리 백성들에게도 그거 나누어줘서 좀 상식도 높이고 지식도 높여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나라 만드는데 네가 많이 기여하면 좋겠다. 나한테 할 말 있으면 할아버지한테 마음대로 말해도 다 괜찮아. 아 이러고 사랑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어. 그런데 그 아이가 그저 40대 되었을 때 이 나라에 들어온 지 1년 반밖에 안 됐을 때 그 아이가 천작쟁이라고 이 앞에 있죠? 그게 뭐죠? 새남터 순교 현장에서 그 언덕 꼭대기다 놓고 칼로 목을 쳐서 죽여버리는 이런 일을 저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국 정책을 썼는지 그리고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자들은 서로 권력 다툼이나 하고 임금은 백성들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무지렁이들인데 중국 황제가 너 조선의 왕이다 하면 그걸로 통하는 거예요. 중국의 황제가 청나라 명나라 정권이 바뀌었어도 그저 그 중국의 왕에게만 잘 보이면 왕자리는 그거는 죽을 때까지 해먹을 수 있고 자기 아들에게 세속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만 했지 백성들이야 뭐 잘 살든 못 살든 나한테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다 종 같은 인간이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식민지 당할 수밖에 없던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이런 파고를 거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살아가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교육할 것인가 비전을 어떻게 줘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얼마 전에 파리에서 뭐 했죠? 예, 올림픽을 했죠. 아, 그 뭐가 있죠? 철탑 만들어놓은 에펠탑 그거 만들었을 때는 그때 그 박람회를 하려고 세계 박람회를 하려고 불란서를 상징하는 그 탑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거 만든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구박을 받았는지 뭐 이게 뭐야 이게 이런 걸 뭘 뭐 예술이라고 아이고 저거 허물어버려 그리고 그냥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불란서의 파리의 상징이 되었어요.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그걸 무대로 했어요. 그리고 세느강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거기다가 모든 장치를 해놓고 거기서 그 불란서가 얼마만한 문화대국인지 세계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공포하고 자랑하는 그런 축제의 무대를 만들어놨어요. 세느 강변에 쫙 자리를 만들어놓고 거기 여러 가지 예술 행사들이 진행됐었어요. 그중에 하나 우리들이 꼭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거기 뭐를 만드는 레오나도 다빈치 유명한 작품이 있죠. 예수님의 성만찬, 마지막 성만찬을 베푸신, 이건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이걸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장면, 그 성만찬 상을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기특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파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거기 쭉 이렇게 그 최후의 만찬 같은 무대에 쭉 섰었는데 남자들이 뭐다 여자 옷을 입고 쭉 섰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연기를 펼쳤던 자는 누구냐면 빌란프 카테린이라고 하는 술과 욕망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연기했어요. 즉 퇴폐적인, 이것은 세계 24억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욕을 주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치욕을 느끼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거룩한 성만찬 잔치 같은 모습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육체의 욕망 그리고 이 퇴폐적인 그런 모습을 연출하다니 기독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 술과 이런 잡신을 섬김으로써 우리는 만족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세계에다 공포하는 일이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얼마나 문명 대국이에요. 아, 그런데 그런 기독교를 모멸하고 기독교를 그냥 한방 먹이는 이런 참으로 용납할 수 없는 추태를 벌인, 이것이 문화고 오늘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불란서만 그런 게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온 세계가 거의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이 육체적인 욕망 추구하고 남자 여자 어디서, 내가 남자라면 남자고 내가 여자라면 여자지, 아, 아들이나 딸 성전환 하겠대, 아 그거 허락해야 돼, 부모가 무슨 특권이 있어, 그 성은 개 거야, 아 초등학교가 임신하고 와서 선생님 왜 간섭해, 그건 그 애의 성은 그 아이의 자유야, 그 아이가 임신을 했든 안 했든 선생은 이제 공부나 가르쳐. 이게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각 나라, 우리나라도 그런 물이 들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육체적인 욕망,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세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무신론, 동성애, 그리고 젠더 이데올로기, 남자 여자 다 성전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마음대로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해도 되는 거야, 아무도 간섭하지 못해, 이게 젠더라는 거예요. 이 이데올로기 그리고 젠더 메인스트림, 이런 것을 인정하는, 이런 것을 지지하고 이런 것을 발전해 나가는 그런 나라만 유엔에서도 어려운 나라 원조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해요. 이거 부인하면 세계에 앞서가는 나라 축에 낄 수 없는 이런 세계적인 흐름이 우리나라에까지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세속의 그저 탕류의 그 세느강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맑은 물로 우리가 생각해요. 그런데 그 물이 얼마나 크게 오염이 되었느냐, 거기 수영을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물이 너무도 더러웠기 때문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결정했어요. 거기서도 한 게임을 하자. 아 그런데 거기서 수영을 했던 그 선수들이 만들 나와서 토하고 그 악취나는 그 물에서 올림픽 경기를 했으니 그 참을 수 없는 그런 구토를 하고 했는데, 지금 불란서의 문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런 탕류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데 심각성이세요. 우리는 자유롭게 지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얼마나 큰 감사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너뜨리고 육체적인 욕망에 만끽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 기독교 때문에 공산주의를 못 만드는 거예요. 21세기 와가지고 좀 네오마크시즘, 새로운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이 인류의 공동선, 휴머니즘을 실현하기 위한 좋은 정치 제도다. 근데 이 기독교 놈들, 아, 이것들은 순교하면 순교라지 절대로 굴하지 않고 저희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 해가지고 이 기독교를 없애야 우리가 지상낙원을 만들 수 있는데, 기독교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해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순교하면 순교를 영광으로 알고 그러는 사람. 이거 없을 수 있는 방법은 젠더, 이 성인 남자 여자로 지음받은 게 아니야. 그저 자기 마음대로 아침에는 남자였다, 밤에 잘 땐 여자가 되고 다음날은 또 바뀌고, 이게 다 승인이 되고 마음대로 낙태하고 마음대로 성전환하고 마음대로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이거를 인정하는, 그게 문화대국이라고 우리가 지향할. 그래야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고 이 땅을 우리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그런 생각과 정책들이 우리나라까지 지금 틈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우리의 관심, 우리의 세밀한 민첩한 이런 신앙적인 것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 믿는 것도 얼마 못 가요. 신앙생활도 얼마 못해요. 다 지옥의 불구덩이에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면 근친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린 정신 차리고 근친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함을 기뻐하면서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얼마나 우리나라 자랑스러워요. 그 말씀하다 보면 한 시간을 해도 모자랄 시간이. 그런 세계적인 나라가 되어서 이제는 이 세계를 건져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잘 돼야 돼요. 노량진교회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온 세계를 복음화해야 돼요. 온 세계 지금 전쟁의 소리가 계속 들려오잖아요. 우리에게도 위협적인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잖아요. 교회가 나서 한국이 세계의 평화를 이끄는데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한국에서 첫째면 모든 게 세계에서 다 첫째예요. 지금 한국의 무기도 어떻게 발달됐는지 몰라. 무기는 좀 불명예스럽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무력이 강해야 다른 나라의 침략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구책을 위해서, 우리나라 안전을 위해, 후대들을 위해서 튼튼한 군사력,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다른 나라가 우리를 넘보지 못해 일제 같은 데 압박당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이렇게 발달되고 발전하는,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신앙 열심히 생활하는 교회가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으면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근신하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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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무신론 세계를 만들려고 발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함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위하여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경배해 드리게 싸우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이 나라를 건질 뿐만 아니라 세계를 건져 복음을 전하고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쓰임받는 대한민국 한국교회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율법주의자들처럼 나의 수고와 열심을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고치지 못한 은밀한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 없음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않도록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에 큰 짐이 있었음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제 강신원 원로 목사님 축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노량진 교회와 저희 성도들 위해 한국교회 위해 함께하시다 참 자유를 누리며 오직 아버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이루기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